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수도 크이우 외곽 도시인 부차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러시아 제64 근위 기동소총여단 소속 군인 10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바체슬라프 라브렌 TF, 나리 슈킨토, 바실리 프린스, 세멘 말체프, 세르게이 페스카로프, 알베르트 리드 나이에프, 안드리 바지에프, 미하일 카시누, 디미트리 세르지엔카, 니키티 아키모프 등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어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부대는 상극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보상받고 전장으로 돌아갔다며 전쟁 범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도 이날 이들 10명에 대해 민간인 고문 등 전쟁 범죄 혐의로 우크라이나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들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명예 친호를 수여한 제64 근위 기동소총여단 소속이었다며 우리는 그들의 구체적 신상과 저지른 행동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이들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부전선으로 파병된 만큼 당장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도 그곳에서 우리 군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부처에서 자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결정한다면 미국은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세계는 상당히 극적으로 바뀌었다며 그중 한 가지 사례는 두 나라 모두 나토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언제쯤 정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시간표는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다음 달에 열리는 나토 회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이날 이 문제와 관련한 결정이 매우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중립국을 표방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에 나토 가입이 진행될 경우 상황을 재조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안토니우 구테스 사무총장이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하던 중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인근을 겨냥한 데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비아노 아브레우 유엔 인도주의 사무소 대변인은 구테스 사무총장 일행의 방문 중 매우 가까이 미사일이 날아온 것에 놀랐다며 하지만 모두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레우 대변인은 크이우가 전쟁 지역이지만 미사일이 우리에게서 매우 가까이 떨어진 것은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구테우스 총장이 미사일 탄착 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날 미사일 공격을 비난하면서 수도 크이우에 5개의 로켓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지도부가 유엔과 유엔 조직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망신을 주려고 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크이우 외곽 도시인 보로디앙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 전쟁은 악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범죄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로디앙카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곳으로 의심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이 전쟁을 막고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패는 거대한 실망과 좌절, 분노의 원천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 수입 업체들이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어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경제에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독일 에너지 기업 우니퍼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해당 기업이 루블화 대금 지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니퍼는 일단 유로화로 계속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결제 방식에 대해 계약 상대방과 논의 중이며 독일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오스트리아 에너지 업체 OMV도 이날 루블화 결제를 요구를 수용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미국과 유럽연합 지도부는 러시아의 협박이 넘어가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유럽 동맹들이 가스 공급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가 협박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 카타르와 기타 국가들로부터 러시아가 가스를 협박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유럽의 동맹을 지원하도록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르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세상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져서 이 상황은 언제 끝날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있을까 하는 얘기를 인사처럼 하는 요즘인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가 선정해서 매달 발표하는 팬데믹 세상에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4월 집계가 나와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북유럽 나라 노르웨이가 100점 만점에 83.1점으로 1위입니다. 아일랜드가 80.8점으로 2위, 그리고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살기 좋은 나라 3위에 꼽혔고요. 다시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이 다섯 손가락에 들었습니다. 블룸버그는 각 나라의 의료 수준과 백신 접종 상황, 사망률, 봉쇄 정도, 또 여행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해서 조사 대상 53개의 나라에 살기 좋은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76.2점에 싱가포르가 1위로 전체에서는 9위였고요. 72.6점을 받은 한국, 아시아에서는 2위, 전체에서는 19위로 3월 성적보다는 9계단 올라섰습니다. 미국은 6단계 떨어진 30위로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여전히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노르웨이는 더 이상 여행 금지나 자가격리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한 절차가 없는 자유세상이라는 평가입니다. 아일랜드와 아랍에미리트도 안정적인 팬데믹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에 7만 6천여 명을 정점으로 이 사망자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국가 봉쇄를 풀지 못하고 있는 홍콩이 꼴찌 점수를 받았고요. 상하이에 이어서 수도 베이징 봉쇄도 고려하고 있는 중국은 뒤에서 세 번째인 51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가 불안하고 또 여행 제한 상황인 러시아가 52등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과 생화학무기 사용의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래식 무기, 비재래식 무기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속 인물은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축구 명문 첼시의 전 구단주였던 로만 아브라모비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30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 북도 지역에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또 저녁에는 황해도와 함경 남북도 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눈은 1cm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장진입니다. 영하 3도. 계산이 3도고요. 중강청진이 6도, 함흥 5도입니다. 장전과 원산은 아침 7도에서 시작하고요. 개성 8도, 신의주와 9도, 신의주와 평양은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영상 5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계산은 12도, 청진 14도, 중강과 평양이 16도고요. 개성이 17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신의주와 장전 18도, 함흥 19도, 원산의 기온이 21도로 가장 높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고 먼바다에는 눈 예보도 있습니다. 서해는 흐리거나 구름 많이 낍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는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33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터키 대통령이 자말 카슈기 씨 피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들어오는 일부 품목의 통관 도입을 또다시 연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대규모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33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에 대한 투자는 치러야 하는 작은 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의회가 얼마 전에도 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승인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의회는 136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승인했는데요. 최근 몇 주 동안의 군수 지원으로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요청한 액수는 그 두 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단적으로 말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돈이 다 떨어졌다면서 지금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걸 돕고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금액이 330억 달러인데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네, 백악관에 따르면요. 그 가운데 약 200억 달러는 새 무기 제공 그리고 군수 지원을 위해서 85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나머지 자금은 이 전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식량 생산 지원을 위해서 쓰일 거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당신은 결코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는 데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최근 폴란드, 불가리아에 대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걸 비판하면서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갈, 협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략과 협박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의회가 이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조처를 했다고요?
네, 미국 하원이 28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무기 대여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압도적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 법안인데요.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 통과됐습니다.
네, 상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상원은 이미 몇 주 전에 표결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수물자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무기대여법이 제정된 것이 2차 대전 때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법은 1941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나치 독일과 맞서고 있는 연합군에 절차상의 장애 없이 신속하게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수월하게 전쟁 물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십 년 만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네,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이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의 동맹국가들이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 전쟁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무기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앞으로 계속 세대를 거쳐서 우크라이나와 견고히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살펴볼까요?
네, 러시아군이 동부 도네츠크의 모든 전선에서 로켓, 박격포,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돈바스의 주요 지역의 리시찬스크와 세베로 도네츠크에서 특히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돈바스 지역의 전투가 격화하는 양상인가요?
네, 러시아는 최근 돈바스에 대한 2단계 군사작전을 선언하고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주에 공격이 시작된 이래 일부 도시와 마을이 러시아에 넘어가는 등의 손실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엄청난 손실을 치르고서 얻어야 했다면서 러시아의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 방문에 이어서 27일과 28일 이틀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구테우스 총장과 회담 직후에 러시아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규탄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키이우를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키이우 외곽에 있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이 미사일 폭격을 받았고요. 화재로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고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방송 자유유럽 방송의 기자도 희생됐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과 유엔이 대표하는 모든 걸 모욕하는 행위라면서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어렵게 방문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네, 구테우스 총장은 연대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원을 더 넓히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 통로 개설을 거듭 촉구했고요. 또 유엔 안보리가 이번 전쟁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앞서 키이우 외곽에 부차, 보로디안스카, 이르핀 등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는 21세기의 전쟁은 악이고 터무니없는 짓이라면서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터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군요.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8일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인 제다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 그리고 사우디의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네, 양국 관계가 지금까지는 좀 껄끄러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8년 10월에 사우디 출신 언론인인 자말 카쇼기 씨가 이 터키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관계가 경색됐는데요. 사건 후 처음으로 직접 터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에 해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을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이 왜 이 두 나라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된 겁니까?
네, 당시 사건에 연루돼서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서 빈살만 왕세자의 최측근이 여럿 있었던 게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가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사우디 왕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자체 조사 또 재판을 통해서 사건을 서둘러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자국의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수사를 중단하지 않았고요.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하면서 이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터키가 더 이상 카쇼기 씨 살해 사건 다루지 않겠다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그동안 터키는 이 사건 용의자 26명에 대해서 골석 재판을 해왔는데요. 이달 초에 터키 법원은 이 카쇼기 씨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종료하고 이 사건을 사우디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터키 검찰은 이 골석 재판의 한계를 호소하면서 사건 이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넘게 해온 재판을 중단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터키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터키는 사우디와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중동의 부국으로 터키의 주 교역 상대국인 사우디는 비공식적으로 터키산 물품 수입을 중단했는데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터키의 대사우디 수출이 90%나 추락했습니다.
네, 자 터키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터키 리라화 가치가 계속 폭락하고요. 물가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월 연간 물가 상승률은 68%에 달했는데요. 3월에 61%보다도 더 오른 겁니다. 터키의 이 같은 경제 위기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 또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 사태 등에 기인하는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어져서 더 휘청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우디를 직접 찾아간 거네요.
네, 에르도안 총리는 제다로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치, 군사, 문화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건, 에너지, 식량 안보, 방위와 금융 등의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기대한다는 말도 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사우디 방문에는 부인 에미네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영국이 유럽연합의 수입품에 대한 통관 도입을 또 연기했다는 소식입니까?
네, 영국 정부가 28일 유럽연합 EU에서 들어오는 일부 수입품에 대한 통관 도입을 내년 말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이 통관 도입 연기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이 EU 수입품에 대한 통관 도입이라는 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체결했던 그 합의 가운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지난 2020년 말에 EU에서 탈퇴하면서 EU 단일 시장 체제에서도 벗어났고요. 전 세계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EU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통관, 검역 절차를 밟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이 왜 통관 도입을 계속해서 미루는 겁니까?
네, 영국 정부는 이번 4차 연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아직도 회복 중인 공급망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서 수입 통관을 도입하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번에 통관 도입 연기는 그 영국 정부가 얼마 만에 하는 거죠?
네, 지난해 9월에 세 번째로 통관 도입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니까 약 7개월 만인데요. 당시 영국은 세 번째 연기를 결정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영국이 EU 탈퇴, 즉 브렉시트의 후유증과 코로나 사태, 공급망 교란이라는 이른바 이 퍼펙트 스톰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트럭 운전사들이 부족해가지고 또 유통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트럭 운전사 부족 현상의 요인으로 코로나 사태와 함께 브렉시트를 꼽기도 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노동 자격이 강화되면서 EU 소속 트럭 운전사들이 영국에서 일하는 걸 꺼리게 됐다는 게 트럭 운전사 부족, 주유소 기름 부족, 생필품 대란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유럽연합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다 연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 일부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는 이미 도입한 걸로 알려졌고요. 신선식품, 냉장유, 소시지 등의 수입 품목에 대한 통관은 올해 도입하지 않을 거라고 영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예.
자, 브렉시트가 이루어진 게 벌써 2년 전인데요. 아직은 뭐 전면 브렉시트 체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2016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EU 탈퇴를 결정하고도 무려 4년 동안 협상을 벌이면서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이에 총리가 3번이나 바뀌고요. 국론이 분열되는 위기를 겪은 끝에 2020년 12월 31일부로 47년 만에 EU와 공식 결별했는데요. 하지만 EU의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에 속해 있는 북아일랜드 간의 이 교역 규칙 등 일부 전환기 협상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 쪽, EU 쪽에서는 영국이 이 잦은 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EU는 영국이 법적인 구속력에 있는 브렉시트 합의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특히 이 브렉시트 합의가 현 보리스 존슨 총리가 동의한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국은 EU가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만일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합의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제약회사 모더나가 미 보건당국에 6세 미만 어린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관련 민간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가장 어린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승인을 신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더나가 28일 미 식품의약국 FDA에 6세 미만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 신청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에선 현재 5세에서 11세 연령으로 대상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사의 백신이 긴급 승인된 상황으로 만약 모더나사의 이번 요청이 승인되면 미국에선 백신 접종이 전 연령대로 확대됩니다.
네. 자, 6세 미만이면 영유아가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접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모더나는 FDA에 25 마이크로그램을 두 차례 접종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성인이 한 번에 받는 투여량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모더나사는 접종 대상 연령이 어린 만큼 부작용 사례가 또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모더나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폴 버튼 박사는 코로나 백신에 맞고 고열을 보인 어린이 비율은 다른 백신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사가 지난달 발표한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에 맞고 열이 40도 이상 오른 아이는 0.2%에 불과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백신의 효과겠죠? 어느 정도나 예. 입증이 됐습니까?
모더나는 생후 6개월에서 5살까지 어린이 6,7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이들 아이에게 25 마이크로그램 용량의 백신을 두 차례 맞췄더니 성인과 비슷한 면역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서는 51%의 예방 효과를 보였고 2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서는 37%의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예방 효과가 커 보이진 않네요.
예, 하지만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던 시점에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서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승인 신청 때보다 면역력이 약하게 나타낸 것이라는 게 이 모더나 측의 설명입니다. 이 버튼 박사는 성인들도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다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능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예방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부모들이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가 기대 이하라고 하더라도 백신은 영유아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 박사는 AP통신에 두 차례 접종되는 어린이 코로나 백신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백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세 미만 어린이 인구는 1,800만 명에 달합니다.
예. 자, FDA가 언제쯤 이 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할까요?
예, 모더나사는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데이터 제출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FDA는 모더나사가 데이터 제출을 완료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FDA가 승인을 하면 그 다음으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CDC는 백신이 모든 영유아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코로나 고위험군에 있는 영유아에게만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모더나사의 백신은 성인 대상 백신만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모더나사 대변인은 6세에서 11세용 코로나 백신과 12세에서 17세용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2주 안에 해당 연령대에 관한 추가 보충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사. 이 화이자사에서는 영유아용 백신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화이자도 조만간 생후 6개월에서 4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긴급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화이자의 경우 모더나와 백신 접종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모더나가 성인 용량의 4분의 1을 두 차례 접종하는 것과 달리 화이자는 성인 용량의 10분의 1을 세 차례 투여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접종 대상 연령대는 같지만 접종 방식은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보좌관은 두 가지 백신의 이점을 직접 비교하고 또 사람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FDA가 모더나와 화이자사의 백신 승인 검토를 동시에 할 것으로 검토를 할 걸로 제안을 했는데요. 자, 그럴 경우 화이자사가 이 백신 승인 신청을 낼 때까지 모더나 백신에 대한 승인 검토는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요.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보좌관이 미국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파우치 보좌관은 최근 PBS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확실히 팬데믹 단계를 벗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90만 명의 신규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입원 환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우리는 현재 확산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을 경험 중이라며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남부 오클라호마주가 아주 매우 엄격한 낙태법 통과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의회가 28일 두 건의 낙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오클라호마 심장 박동 법안으로 불리는 주 상원 법안 1503호와 주 하원 법안 4317호가 이날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자, 만약 주지사가 이 두 법안에 서명하면 오클라호마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갖게 됩니다.
네. 자, 두 가지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심장 박동 법안은 태아의 심장이 감지되는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신 6주는 많은 여성이 이제 자신의 임신 여부를 알아채지도 못하는 시기로 매우 초기 단계인데요. 의료상의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6주가 지난 후 낙태는 전면 금지합니다.
네. 또 다른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하원 법안 4327호는 낙태 시술자를 대상으로 일반 주민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낙태를 시술한 사람은 물론이고 낙태를 권유한 사람, 낙태를 돕거나 긍정적인 지원을 한 사람까지 모두 소송 대상이 되고요. 이들에게 법정 손해배상금으로 최소한 만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안은 의료적 응급 상황과 강간 또는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이 아닌 경우 어느 시점에서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상원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주지사의 서명을 받기 전에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두 법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어디선가 들어본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그러실 겁니다. 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죠. 오클라호마주가 텍사스주의 낙태법을 토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년 9월 시행이 드러나간 텍사스주 낙태법은 낙태 허용 시점을 임신 6주로 정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기준을 제시했고요. 또 주민들이 낙태 시술자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만 달러의 보상금도 받도록 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법의 시행을 앞두고 텍사스 주 정부를 대상으로 한 낙태 옹호 단체와 연방 정부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미 연방 대법원에도 두 차례나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보수 성향 우위인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 주 낙태법의 시행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텍사스 주의 낙태법이 시행에 들어간 뒤에 이 낙태 반대하는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들 중심으로 또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맞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아이다호주도 지난달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고요. 오클라호마주도 앞서 지난달에 낙태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두 가지 관련 법안이 더 나오게 된 겁니다.
오클라호마주가 그러면 앞서 통과시킨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낙태를 중범죄로 간주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를 인정하고요. 그 외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낙태를 시행한 사람은 최대 징역 10년형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처벌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이 아닌 낙태를 집도한 의사가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낙태를 더 어렵게 하는 법안들이 28일에 또 통과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줄리 대니얼스 오클라호마 주의회 상원 의원은 낙태 법안의 목적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제한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곤 낙태가 금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인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낙태 제한법이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면 서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지사가 서명하면 해당 두 법은 즉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오클라호마 주의 낙태 제한법이 제정된 데 대한 반응 볼까요?
네. 공화당을 비롯한 낙태 반대 단체들은 환영하는 반면에 낙태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낙태를 지원하는 가족계획협회를 비롯한 낙태 옹호 단체들은 28일 오클라호마 법원에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새로운 낙태 법안의 시행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네. 이 낙태 관련 법안이 요즘 미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연방대법원에도 낙태법이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임신 15주 이후로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낙태법 관련 소송을 연방대법원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 회기가 끝나는 6월 이전에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진 가운데 미국에서 사실상 낙태를 허용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이 50년 만에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 1분기 미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요?
예, 상무부는 28일 발표해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022년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로 마이너스 1.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1분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전망치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의 전망을 집계해 이번 1분기 성장률이 1.1%일 것으로 그리고 다우존스는 1%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이번 수치는 특히 바로 앞선 지난해 4분기 성장률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6.9% 성장이었습니다.
네. 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얼마 만이죠?
네, 이번 발표 이전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건 지난 2020년 2분기입니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극심한 시기로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31.4%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3분기에 바로 3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르게 반등한 뒤에 6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 요인,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예, 주요 원인으로는 무역 적자가 꼽힙니다. 상무부의 무역 수지 자료 발표를 보면 지난 3월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앞선 달에 비해 17.8% 증가한 1,250억 달러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 폭을 갈아치웠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무역 적자가 전체 GDP를 3.2%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꼽혔습니까?
예, 민간 부문 재고 투자 감소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해 말 경제 성장률을 이끈 분야가 바로 재고 투자였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재고 투자 감소가 전체 GDP 성장률에서 0.84%포인트 하락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 지출 감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도 모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 지출과 사업 투자 등은 증가를 했다며 미국의 경제는 역사적인 도전 앞에 지속적으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일부 경제 분야에선 좀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분야가 바로 소비 지출인데요. 자, 지난 4분기에 소비자 지출이 2.5% 증가한 뒤에 올해 1분기에는 2.7% 올라서 0.2%포인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차후 경제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지난 23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건을 기록했고요. 실업률 역시 지난 3월 3.6%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발표가 최종 발표는 아니죠?
예, 미국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눠 발표되는데요.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에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보겠습니다.
예, 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S&P 글로벌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3.9%에서 3.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 미국은 선진국 국가들의 평균인 3.3%보다 0.4%포인트 높은 3.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사용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이나 생화학 무기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제사회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 재래식 무기와 비재래식 무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조되는 생화학 무기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생화학 무기 사용을 둘러싼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 문제를 먼저 꺼내든 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3월 초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생물무기를 개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30개의 실험실을 운영하고 병원균 연구를 해왔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물질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거짓 얘기를 퍼뜨려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실제 책임의 원인을 돌리는 전형적인 거짓 깃발 술책을 펼치는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 등이 지원하는 여러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떠한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감염 예방과 진단, 치료, 백신 등 표준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균 물질 파괴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자체 폭격 등으로 병원균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실험실 내에 위험한 병원균을 파괴할 걸 권고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재래식 무기.
일반적으로 재래식 무기는 핵, 생물무기,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를 일컫습니다. 칼이나 총, 대포 같은 전통적인 병기들, 또 사람이 조종해야 하는 전차나 박격포,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폭탄 등은 일반적으로 재래식 무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재래식 무기도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사용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파편 무기, 지뢰, 부비 트랩 등이 있고요. 확산탄이라고도 부르는 집속탄은 별도의 금지 조약이 있습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포탄 안에 수백 개의 작은 조각이 들어있어서 폭발하는 순간 이 작은 조각이 흩어지면서 피해를 극대화하는 살상력이 높은 무기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2008년에 발효된 집속탄 금지 협약에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핵무기
비제르식 무기는 핵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 살상을 야기하는 현대식 무기입니다. 비제르식 무기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무기는 핵무기로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등의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폭격기 등 투발수단도 모두 해당합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약 5,98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 가운데 약 1,500개는 퇴역해서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해체 대기 중인 약 1,800개의 핵탄두를 포함해서 약 5,43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무기
화학무기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말합니다. 인체를 공격하는 화학무기의 종류는 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겨자가스 같은 수포성 형태의 무기는 접촉하면 수포가 생기고 피부가 타며 심한 통증과 호흡곤란 등을 거쳐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화학무기 가운데서 특히 위험한 건 신경성 무기입니다. 신경계통과 감각기관을 마비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무기인데요. 지난 1995년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테러로 널리 알려진 사린가스,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씨 독극물 사건에 사용된 걸로 알려진 노비촉,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에서 검출된 VX 등이 이런 신경제 화학무기의 일종입니다. 무색 무취의 화학무기는 일반인들은 거의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1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가 반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화학무기에 대해서도 금지 조약을 만들었는데요. 1997년에 발효된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160여 개국이 가입돼 있고요. 시리아도 2013년 이 조약에 가입했지만 이후에도 화학무기 사용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물무기
생물무기는 위험한 병원체를 무기화한 것입니다. 지난 2001년 미국 정부와 의회, 언론기관 등을 겨냥해 탄저균이 묻은 소포가 전달돼서 여러 명이 감염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건은 일반인들도 생물무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대규모 생물무기 연구소를 운영했을 만큼 일찍부터 생물무기 실험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저균뿐만 아니라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보틀리뉴스균 등 각종 감염성 바이러스가 세균 테러의 생물 병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올리가르히 로만 아브로모비치 전 첼시 구단주입니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러시아에 여러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대한 압박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러시아의 유명 올리가르히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있습니다. 올리가르히는 소련 붕괴 후에 러시아의 경제를 장악한 신흥 부호들, 소련 공산당 출신이거나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거대 재벌로 성장한 새로운 세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브라모비치가 국제적으로 이름을 얻게 된 건 지난 2003년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축구 구단인 첼시 FC를 인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영국과 유럽연합은 최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아브라모비치를 제재 대상에 올렸고 그는 첼시 이사 자격도 상실했습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1966년생으로 올해 55살입니다. 유대계 혈통으로 부모는 모두 일찍 사망했고 그는 조부모와 친척들의 손에 자랐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모스크바에 있는 국영 굽킨 석유가스대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1988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취임하면서 소련에는 이른바 페테스트로이카, 개혁과 민형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아브라모비치도 재산을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와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인형회사를 만들었고 이후 양돈, 설탕, 목재무역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요. 나중에는 정유공장을 헐값에 사들여 거액을 받고 다시 팔면서 올리가르히, 즉 신흥재벌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소련 붕괴 후에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엘친 전 대통령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는데요. 이때 당시 총리였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걸로 전해집니다. 푸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협상단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와 터키, 러시아 등을 오가면서 평화협상을 중재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가장 경청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최근 협상 일정 중에 독극물 중독 의심 반응을 일으킨 걸로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재래식 무기와 비재래식 무기에 관해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로만 아브라모비치 전 첼시 구단주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상대방에게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안 하면 좋겠지만 한 번만 봐달라는 표현,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m glad to be here.
Have you ever asked anybody to look the other way?
You mean let it slide?
Yes. You made a mistake and were asking to let it go.
Yes. When I got home late with my father's car, I remember saying to my father, Dad, I'll never do that again. So can we let it go this time?
I remember saying that to a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What did you do?
I was caught speeding because I needed a restroom. So I asked the police officer, could you give me a break?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Did he let you go?
Yes, I was lucky.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과속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걸렸을 때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Could you let it slide? Could you please let it slide this time? Can we just let it go this time? Could you let me off the hook just this once?
또 봐달라는 표현으로 브레이크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uld you give me a break? Can we just forget it?
Give me a break. 봐달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라는 뜻 외에도 그만하세요, 그만 괴롭혀요. 또 사실이 아닙니다,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할 때도 give me a break 이렇게 말을 합니다. Give me a break. 세 가지 다른 상황에서 쓰인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부탁하는 상황도 생기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이번 한 번만 봐줄게요 라는 표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 will let it slide. I will let it slide this time. I will let you off this time.
조금만 봐주세요. 살살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lease cut me some slack. Give me some slack, please. Please go easy on me.
Slack, 느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Cut, 자르다라는 뜻이죠. Please cut me some slack. 제발 잘라주세요, 느슨함을. 그러니까 제게 느슨하게 대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살살 해주세요. Go easy on 뒤에 사람. Go easy on me 하면 나를 잘 봐달라는 표현이고 Go easy on him 하면 그를 잘 봐달라는 말이 됩니다.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혹독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시죠.
Don't be too harsh on me. Don't be so hard on me. Can you give me a break?
harsh, 혹독한, hard, 모진, harsh와 hard 뒤에 사람을 붙여서 don't be too harsh on me. 나에게 너무 혹독하게 하지 마세요. Don't be so hard on me.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귀요의 매일 영어 오늘은 한 번만 봐주실 수 없나요? Could you let this one slide? Could you let it slide? 한 번만 봐달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